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24TV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 보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 내 자국시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이를 복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미러 관계에 큰 해가 되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시설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0명을 추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외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림 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누구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술 탈환에 성공한 이라크 정부와 총리, 이라크 정부군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모술 탈환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뜻한다며 ISIL을 완전하게 몰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ISIL 치하에서 고통받거나 숨진 사람들, 모술 탈환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모술은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지배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이슬람 순위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모술 탈환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정부가 아버지의 당선을 도우려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 씨를 만나기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인 베셀리츠카야 씨를 만났다고 최근 보도했고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9일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진영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진영의 누구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오늘 무장 반군 3,600명을 추가로 사면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측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반군 7천여 명을 석방 또는 사면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발효된 콜롬비아 휴전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어제 의결했습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농지가 없는 농민들의 권리 수호를 명분으로 지난 1964년에 결성된 이래 50년 넘게 무장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공중급유기가 어제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추락해 장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는 미시시피 주도인 잭슨시에서 북쪽으로 150k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재난관리당국은 사고기가 콩밭에 떨어졌다며 시신 16구를 모두 수습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소방국 책임자는 공중급유기 잔해가 5km에 걸쳐 흩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고기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지난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에서 출발했는데요. 2년 뒤인 1989년 인구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UN 개발계획이 이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약 30년 전에 50억을 돌파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약 75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는 2050년 즈음에는 1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약 14억 명의 중국과 13억 명의 인도였습니다. 그 뒤를 3억 명 정도의 미국이 이었는데요. 특히 인도의 경우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에 북미와 유럽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떨어졌는데요. 균형 있는 인구 계획과 발전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인구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 23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에서 30도, 함흥 21도에서 36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임스 블런트의 노래입니다. Into the Dark, 어둠 속으로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is madness that's quick to burn And lying in the embers is where we are And if my promise is unreturned Before the day is over I will depart If I could choose I'd have you stay But I gave my heart to you and it's yours to break Before my fears tear us apart Won't you follow me into the dark Love is blindness I cannot see Underneath our roots are tangled and buried deep Leaves have fallen from the trees Do we grow together entirely? If I could choose, I'd have you stay But I gave my heart to you and it's yours to break Before my fears Follow me into the dark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상대로 최근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모술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현지 주둔 미군 사령관은 ISIL이 다시 세력을 모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경제 통계 조작을 막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섰고요. 이어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퇴진 요구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을 탈환했군요.
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어제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서 모술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상대로 이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예, 자, 이라크 정부가 도시 하나를 무장 조직으로부터 되찾는데 9개월이나 걸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술은 중동의 일반적인 사막 도시가 아니고요. 이 광역권 인구가 100만 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작전을 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작전을 개시한 뒤에 3개월 만인 지난 1월 이 티그리스강의 동부 지역을 되찾았지만 이 강 서쪽, 이 모술 서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 전투 중심으로 작전이 전개돼서 시간이 두 배로 걸렸습니다. 이 ISIL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최대 10만 명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면서 저항했는데요. 그러면서 3월 초 이 정부 시설을 포함한 서부 지역의 절반을 이라크군이 되찾았고요. 그 뒤로 최근까지 이 유적지들이 몰려있는 모술 서부의 올드시티 일대에서 전투가 이어진 끝에 다시 3개월여 만에 ISIL이 모술에서 완전하게 퇴각하게 된 겁니다.
예. 자, 모술에서 ISIL이 퇴각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 정치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을 근거지로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이슬람 성전 수행을 명목으로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주도하거나 선동하고 있는 이들을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단체나 혹은 극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칭 국가 수립을 선포하는 칼리프 선언을 내놓은 것이 바로 모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이 ISIL이 국가를 참칭했던 상징적인 장소이자 이라크 내의 주요 근거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ISIL의 근거지가 시리아 나카 일대로 좁혀졌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번 작전을 주도한 이라크 대테러 부대는 미군이 훈련시키고 장비와 물자를 지원한 병력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친필 성명을 통해서 ISIL로부터 이라크 모술을 탈환한 것은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 ISIL의 완전한 파괴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협력국들은 이라크 그리고 유엔과 함께 해방된 지역을 안정화하고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현지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은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라크 주변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모술 작전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히고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그리고 국제연합군의 희생으로 어려운 승리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샌드 미 육군 중장은 모술 탈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아직까지 ISIL 전투요원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ISIL 2.0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라크 정부가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승리에 대해서 각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주요 언론의 분석도 아직 할 일이 많고 ISIL이 다시 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들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승리를 선언한 어제도 이 ISIL 잔존 병력의 간헐적인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AFP통신은 이 ISIL이 모수를 잃어서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하면서 이들이 이라크에서 여전히 탈아파르, 하위자 등 주요 도시와 안바르주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가 탈환한 지역을 다시 공격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의 BBC 방송도 ISIL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이라크 일부 지역에 여전히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탄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통계 작성과 발표 절차를 바꾼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최근 두 가지 통계 작성 개혁 문건을 채택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개혁소조가 심의에서 통과시킨 문건은 첫 번째로 지역 국내 총생산 GDP 계산 개혁 방안인데요. 이 경제 통계를 내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계 규칙 위반 처리 방법이라는 문건인데요. 바뀐 통계 처리 방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 통계와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 수치를 부풀려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국제전문기관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중국이 과장된 통계를 공개하는 사례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 총생산, GDP의 경우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가 실제보다 최소한 2%에서 3% 정도는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GDP 통계가 2%에서 3% 정도 과장됐다고 했는데 실제 수치를 좀 들여다보죠.
예, 지난 2015년의 경우 이 중국의 각 지방당국이 발표한 GDP 총합이 이 국가통계국이 파악한 전국통계보다 최소한 4조 6천억 위안이나 많았습니다. 이 미국 돈으로 6,75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었는데요. 이 그로부터 5년 전인 2010년에도요. 4조 9천억 위안에 달하는 차이가 있었고요. 앞선 2006년에도 1조 5천억 위안이 부풀려지는 등 이 중국의 관련 통계에 대한 불신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예. 자, 그럼 통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채택한 문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 국내 총생산 GDP를 이 지린성이나 랴오닝성 같은 성 단위의 지방 정부가 계산해서 이 중앙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개혁 소조가 이번에 채택한 지역 국내 총생산 계산 개혁 방안 문건은 이를 거꾸로 해서 이 중앙 정부가 GDP를 일괄 계산해서 이 성 단위 지방 정부에 통보하는 하산 1급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GDP 통계가 부풀려 이유가 이 중앙의 목표 달성 압박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이 지방 당국이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이 지린성과 내몽골 자치구 당국의 통계 조작 사례를 적발해서 이 관계 기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래 최저치인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야사히 신문이 지난 월요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서 한 주 전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 7.7%에 달해서요.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자, 이 아사히 신문은 진보 성향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수 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까?
네. 대표적인 보수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은 36%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비해서 무려 13%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반면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1%에서 52%로 껑충 뛰었습니다. 친여권이자 친아베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신문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에 머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요미우리 신문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60%가 넘었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지지율은 35%에 불과했고요. NTV 조사에서도 32%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집권 이후 줄곧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던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예, 이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수의학부 신설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또 아베 총리 측근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른 것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복원하는 것이 자기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일본 자위대의 하포나 등 개헌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지지율 하락과 지난 2일 실시됐던 도쿄도의회 선거에 자민당 참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수도 도쿄 도심에서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과두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내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 일요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유럽 순방길에 8월 초순에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정치적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이달 초 도쿄 도의회 선거 과정에서 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 장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사학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마에카와 기에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이 사학비리에 총리 관저의 관여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해서 이 아베 총리의 개각 계획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둘러싼 러시아 내통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도우려 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역 미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수면 관련 사업이 인기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에 관해서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매일 추가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6월 9일 이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인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고 다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에 베셀니츠카야 변호사가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로 화제를 옮겨갔고 별로 의미 있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러시아 정부란 사실을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미 알고 만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신문이 어제 보도한 겁니다.
예. 자, 누가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그런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까?
네, 당시 만남을 주선했던 롭 골드스톤 씨라고 하는데요. 이 홍보 전문가인 골드스톤 씨가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트럼프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의 제공자가 러시아 정부라고 이미 밝혔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 이메일에 관해 알고 있는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앞서 골드스톤 씨는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시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 이메일 해킹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는데요. 미 정보 당국은 당시 해킹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이 당시 해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 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인 알렌 푸테파스 씨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부풀려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과도 내통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Don Jr. took a very short meeting from which there was absolutely no follow-up.
네, 트럼프 주니어 씨는 문제의 변호사를 잠깐 만났을 뿐이고 그 뒤에는 다시 만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내통한 일이 없다고 이 샌더스 부대변인이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보도에 대한 러시아 정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 간의 만남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이 베셀 니츠카야 변호사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러시아 변호사와 그들의 해외 접촉을 추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셀 니츠카야 변호사의 고객 가운데는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인사나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 검사가 임명된 상황이고요. 또 연방의회에서도 여러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를 면담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를 만나서 면담하고 싶다고 밝혔고요. 또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역시 뉴욕타임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발전이라며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역 미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하와이에서 복무 중인 미 육군 중사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미군 병사는 올해 34살인 이케이카 에릭 강신데요. 항공 관제 전문가로 하와이 오아후의 육군 비행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도 복무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강씨, 성씨가 강씨라면 혹시 한국계인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 한인 혼혈로 하와이 출신인데요. 아버지 클리포드 강씨는 아들이 체포된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Why would he do that? You know, he got everything going for him.
네, 강 씨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었다면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클리포드 강 씨에 따르면 체포된 강 중사는 해외 파견 근무를 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려 왔습니다.
네, 자, 아버지는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강 중사가 어떻게 해서 테러 혐의를 받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FBI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강 중사는 ISIL 지도자 아부 아크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또 중동의 ISIL 대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무인기와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또 ISIL 대원들을 위한 훈련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FBI는 강중사의 행동을 우려한 군 당국의 제보로 약 1년 전부터 감시에 들어갔고요. 함정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토요일 강중사를 체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중사가 단독으로 행동한 겁니까?
네, 수사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강중사가 행동을 했고 또 하와이에 대한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중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 등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군인으로 알려졌고요. 또 업무 중 뛰어난 성과를 올려서 훈장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이 미군 당국이 FBI에 제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이 강중사를 우려하게 됐을까요?
네, 강중사는 2012년에 근무 중 이 ISIL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동료 병사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해서 군 기밀 취급 자격을 박탈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 1년 뒤에 자격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나치 독재자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발생한 이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이 범인이 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016년에 미군 당국은 강중사가 급진화됐다고 보고 FBI에 알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보다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밤잠을 방해하는 이 스마트폰, 손전화기와 같은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한 수면 관련 산업 역시 미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인정하는 수면치료센터 수가 지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미국인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전자기기부터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명 시스템, 또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침대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을 위한 각종 기술과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수면 관련 산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바닥에서 자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가구라면 이 침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침대 매트리스가 부의 상징의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수면의 쾌적도를 올려주는 첨단 침대가 등장하면서 이 무려 $5,000에 달하는 침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베개 하나에 $300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다가 코를 골면 약한 진동을 줘서 돌아눕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베개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베개는 뭐 코 고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배우자도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만만치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빨리 잠들 수가 있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비싼 가격에도 개의치 않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이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3분의 1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면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이에 관련 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애플사가 핀란드의 기술 업체 베딧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베딧은 이 침대 매트리스 커버 밑에 이 수면을 감지하는 기기를 깔아놓으면 이 기기가 이 스마트폰의 앱, 그러니까 이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수면 형태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감지기는 이용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수면 시간은 물론이고 자는 동안의 심장 박동수, 온도, 움직임, 심지어 이 코골이까지 다 이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베딧의 창업자인 라스 레파코르피 씨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수면 유도제와 같은 약으로 이 수면 부족 현상을 해결했고 또 코골이는 부끄러운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미지의 영역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이나 기기가 실제로 숙면에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네, 스탠포드 수면센터의 클리트 쿠시다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쿠시다 박사가 각종 수면치료법과 약물은 물론이고 최근 2년간은 몸에 작용하는 이런 전자기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이들 기기의 경우 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것만으로 수면 시간을 측정하는데 하지만 뭐 누워있으면서도 실제로 잠을 자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쿠시다 박사는 수면기기 기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면서 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런 부정확도와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남부 여러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건 메릴랜드였습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메릴랜드 땅을 식민지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왕 찰스 2세는 신대륙 땅을 더 많이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670년 영국인 이주자들이 캐롤라이나의 첫 번째 성공적인 정착민들이 됐습니다.
캐롤라이나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는 최고로 손꼽히지요. 어디 힘 잘 쓰는 흑인 노예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노예를 이용해서 산업은 더욱 탄탄한 경제적 성공을 얻게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남부 지역에 비해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은 성장이 다소 느렸습니다.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버지니아에서 내려온 정착민인데요. 일찍부터 흑인을 노예로 썼던 남부와는 달리 북부 지역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해안에 근거지를 둔 해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해 맞서 싸웠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은 식민지들 가운데 자주정신이 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677년 이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영국의 불평등한 항해 조례에 불만을 품고 영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다른 식민지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도 영국에 세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사고 파는 물건에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캐롤라이나 북쪽에서 만들어서 같은 식민지인 버지니아나 매사추세츠에 갖다 파는 물건을 두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아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답니까?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영국의 항해 조례에 따라 세금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지만 영국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운동을 이끈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성향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부 캐롤라이나는 흑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며 경제적인 부를 얻어갔고 그에 비해 북부 캐롤라이나는 일찍부터 자유와 민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는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달랐고 결국 캐롤라이나는 1712년 북부와 남부, 즉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분리됐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마지막으로 성립된 영국 식민지는 조지아였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남동부의 남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 가운데 유럽 이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조지아는 제임스 오글소프라는 영국 장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오글소프는 빚을 지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식민지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1732년 영국왕 조지 2세는 제임스 오글소프에게 조지아를 개척하라는 특허장을 내주었습니다.
빚을 지고 갚을 길이 막막한 채무자들과 죄수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신대륙의 조지아로 간다면 감옥행을 면하게 해드리죠. 빚지고 감옥에 가는 대신 신대륙으로 가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들이 죄를 짓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아에 가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옥행을 면하게 해준다는 제안에도 오글소프를 따라 조지아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지아를 건너온 사람들도 오글소프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개척 의지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결심으로 다 함께 금주를 실천해보죠.
아니, 금주라고요? 금주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데 이 험하고 외로운 땅에서 술을 안 마시면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조지아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곳입니다. 다른 식민지들은 대부분 흑인 노예를 두고 있지만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소유하지 맙시다.
저 양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남들 다 가지는 노예를 우리만 안 가지면 힘든 일은 누가 하고요? 우리더러 이 휑하고 낯선 땅에서 평생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정착민들은 오글소프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착민들이 이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던 오글소프의 뜻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관할하고 있었고 조지아와 캐롤라이나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함정은 기회만 있으면 조지아를 공격했고 해적들까지 나서서 조지아 해안선 일대의 선박들을 나포했습니다. 조지아 경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장교 출신이었던 오글소프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군대와 주민들을 이끌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오글소프는 조지아를 건설하느라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버렸고 결국 1752년 조지 국왕이 조지아 식민지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nap out of it. Snap out of it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 common American expression. But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going on with you? You've been angry the whole day. That's not like you. So snap out of it.
Oh, I'm trying to snap out of it, but I can't. I'm just having a horrible 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hat's going on with you? You've been angry the whole day. That's not like you. So snap out of it.
무슨 일 있니?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잖아. 너답지 않으니까 기운을 내. 라고 하자 저는
Oh, I'm trying to snap out of it. But I can't. I'm just having a horrible day.
나도 기운을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nap out of 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s going on with you? You've been angry the whole day. That's not like you, so snap out of it.
I'm trying to snap out of it. But I can't. I'm just having a horrible day. Today's phrase is snap. S-N-A-P. Snap. Out. O-U-T. Out. Of. O-F. Of. It. I-T. It. Snap. Out. Of. It. Snap. Out of it. To snap out of it means to force yourself to stop behaving in a negative way or to stop from experiencing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unpleasant. Snap out of it은
기운을 내 혹은 정신 좀 차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는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고 한다던가 쓸데없는 생각이나 몽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notices that I am very upset, which is very unlike me. So he tells me to snap out of it.
오늘 본문에서 제가 평소와 달리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이슨은 저를 보고 기운을 내라고 하네요.
That's not like you. So snap out of it.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Laura, it's time you snapped out of i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Laura, 이제 기운을 낼 때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Alex just can't seem to snap out of it.
라는 문장은 Alex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네요. 라는 뜻이 되겠죠?
Snap out of it.
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s going on with you? You've been angry the whole day. That's not like you, so snap out of it.
Oh, I'm trying to snap out of it, but I can't. I'm just having a horrible day.
Let's review. To snap out of it means to force yourself to stop feeling negatively.
Snap out of it.
Snap out of it. Snap out of i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She's the One, 그녀뿐이죠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her, she was me. We were one, we were free. And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We were young, we were wrong, we were fine all along.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When you get to where you wanna go, and you know the things you wanna know, you want to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t to play, you'll be so high, you'll be flying, though the sea will be strong, and the wind carry on, 'caus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she's the one.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ut, she's the one. When you get to where you wanna go, and you know the things you wanna know, you wanna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na say, you'll be so high, you'll be flying. I was her, she was me. We were one, we were free. And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If ther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7월 11일 오늘.
Indications are
미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인 스카이랩이 지구로 귀환합니다.
The Skylab spacecraft is back on Earth. Some of the debris was seen over Western Australia.
스카이랩은 귀환 도중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인도양 상공에서 대기 마찰로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6년 전인 1973년 5월 우주에서 생물의 활동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실험실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나사는 무중력 환경인 스카이랩에서 실험할 내용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실험 중에는 미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제안한 우주에서 거미가 거미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스카이랩에 실려간 거미 두 마리는 우주에서 거미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주인은 지구와 천체 관측, 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후 스카이랩은 부품 고장 등으로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1979년 오늘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1933년 7월 11일 오늘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에 의해 파문당합니다. 헨리 8세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형수이자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91년 헨리 7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형 아서가 죽자 왕위를 계승하고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고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교황은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왕의 이모였던 캐서린의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국교회인 성공회를 설립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황은 1533년 오늘 헨리 8세를 파문함으로써 보복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훗날 그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종교 문제로 불거지고 이는 영국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